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에서 4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45절 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란의 저 그 지역의 사람들은 고레스라는, 사이러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왕을 우리가 마치 세종대왕이나 뭐 무슨 태조 왕건이나 이렇게 존경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이름으로 그렇게 섬기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대제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 이름이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읽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지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불태운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자기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억류해 두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할 거라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번성시킨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귀환시켜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할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서 중에 역대라는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역사서들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시기에 쓰여진 역사책들이 역대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역사서들이에요. 역대 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망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지 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책이 역대상하고요.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었는지 하는 역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역대하가 끝나는 구절과 에스라가 시작되는 구절이 동일합니다. 역대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망해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까지가 역대상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돌아온 백성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두 역사책을 읽는 구절이 똑같은데 그 구절이 고레스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 두 절을 읽어보면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천하를 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 바로 다음 시기의 역사책인 에스라서도 똑같은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레스가 처음 소개되는 4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며 그와 동시에 그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다시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 세계의 제왕이 되게 하고 열국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45장에 들어가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온 열방이 그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라고 가로막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무슨 높은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자기가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노대문과 세빗장 같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문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뚫고 나가게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모든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릴 거라고 그러잖아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무장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허리를 동여야만 무기도 집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동여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로 띠는 허리띠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을 든든히 먹되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과 모든 의지와 소망을 굳게 맬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인데 왕들의 허리를 다 풀어버리겠다 하는 거는 왕들이 고레스를 대항할 때 그냥 허리가 막 이렇게 풀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방이 고레스 앞에 굴복하게 할 것이고 승리를 이루게 할 것이다. 고레스를 자기의 목자라고 자기가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자기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레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도록 고레스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네가 내 이름을 알도록 너를 세워 내 뜻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고레스라는 왕은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고레스라는 왕은 여호와를 알아서 참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고레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고레스가 조서한 이렇게 발표한 조서 공표한 그 왕의 칙령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실제로 구약 역사 구약을 잘 살펴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을 것 같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어린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을 뽑아서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끌려온 어린 소년들 중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의 음식으로 먹이고 왕의 지혜를 가르쳐서 하나는 다 바벨론 나라에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궁정의 음식보다도 왕의 궁정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식물을 정결하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이방의 소년에 불과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온 세계를 지배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를 큰 벌을 주겠다고 온 나라에 선포하게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뭐 여기는 동으로 되고 뭐 허리는 철로 되고 그게 이제 무슨 꿈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해석해서 알려주기를 이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가슴과 배와 다리와 발가락은 당신의 뒤를 이어 세계를 다스릴 세계의 제국들입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금 머리와 같이 훌륭한 왕이 되었지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신상을 산산이 조각내버리고 바람이 불어와 먼지같이 흔적도 없게 사라지게 한 후에 그 돌이 자라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보다 큰 나라가 있다고 내 나라가 망한다고 네가 무언대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조서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이 참 오래도 살아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에도 그 왕이 저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잔으로 술 마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승리와 바벨론의 영광과 자기의 존귀함을 축하하며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썼는데 다 두려워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말 메네 메네 대겔 우발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저울에 재보셨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날들과 운명을 다 측량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제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깨어져 나누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벨사살 왕이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하고 화낼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두 다 경배할 거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바벨론 왕은 죽어버리고 그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그 자리에서 바벨론 그 다니엘을 바벨론의 세 번째 높은 사람으로 높였어요. 세 번째 높은 사람은 바벨론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왕과 자기와 그 다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남아있었는데 바벨론 왕을 바벨론이란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그 왕 앞에 누가 서서 이 나라를 넘겨줬겠습니까? 다니엘이 섰습니다. 다니엘이 서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역사 뒷편으로 흘러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세계사 책에도 분명히 기록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다니엘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충성을 변하는 것으로 그 일을 행했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은 망할 나라고 페르시아는 신성제국이라 신흥제국이라 페르시아를 택하는 것으로 자기의 처세를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다 종처럼 사용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그런 다니엘이라면 페르시아 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고레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를 높여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그 비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구약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세계사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고레스의 기록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증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열방을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동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는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뿐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택한 종 야곱을 위하여, 내가 나의 택한 자녀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불러 내 종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고레스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는 고레스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황무지가 다시 솟아오르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도록 고레스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패배한 민족 같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다시 알고 내 백성이 되도록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되시겠습니까? 야곱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힘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고 잊혀져간 고레스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았고 눈에 뜨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세계 역사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지혜로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주라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꿇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수련회에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날 그 현장에는 놀라운 기적의 떡이 나누어졌잖아요.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이나 먹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날 그 떡을 먹고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도 그 기적의 떡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치지 않는 그 사랑을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데 육신의 떡으로 삼아서 그 떡을 먹고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적의 떡인데 그 기적 속에 떡이 많다고 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떡이라고 해서 그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원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먹고 마셔 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마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의 얘기에 시작과 끝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평강과 재앙을 다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고레스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지를, 하늘을 홀로 펴시고 땅을 홀로 만드신 하나님, 사람들이 지혜를 안다고 놀라운 예언을 한다고 하지만 다 헛된 것으로 만드시고 오직 자기 종의 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도 중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얘기한 후에 고레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레스 얘기를 한 후에도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재앙도 만들고 평강도 만드시는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어렵게도 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 경외하라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라고. 사실 이사야서에서 고레스 이야기를 하는 맥락을 잘 살펴봐야 돼요. 40장 이후에 55장까지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트랙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본토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나라는 회복됐어도, 그렇게 억압에서 해방은 얻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는 부와 아름다움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영적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구원을 이루는 두 사람의 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그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어줄 고레스라는 종 이야기가 4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순종하는 종, 날마다 아침마다 자기의 말씀을 듣는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레스 얘기를 할 때도 이 얘기의 핵심은 고레스가 귀인이니까 귀인을 만나 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당이 평안을 주니까 고레스 당이 되어서 평안을 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는 메시지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참된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그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혼자 만드셨어요. 땅을 펴실 때 아무도 그 옆에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지혜롭다고, 앞니를 예측한다고 하는 그 소위 지혜로운 사람들, 점쟁이들의 말을 헛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게 하고 누구의 말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럴듯해서, 그 말이 아름다워서, 그 말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이기에,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시기에, 성취하시기에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과 재앙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레스 얘기 때문에 나온 얘기일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는 조로아스터라는 종교였어요. 조로아스터 교는 이원론 종교입니다. 빛의 신이 있고 어둠의 신이 있고 평강의 신이 있고 재앙의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둠의 신, 재앙의 신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뇌물을 바치고, 빛의 신, 평강의 신에게 은혜를 입도록 뇌물을 바치고, 무슨 원하는 일을 할 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 그 페르시아 왕이 섬기던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강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재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라고,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속히 참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대장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귀인과 천한 사람을 구별해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평강만 누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멀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귀인을 만나서이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평강한 길로만 다니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귀인 만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과 나의 계획과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러내리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참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참 답답합니다.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가 않아요. 아는 것 같아도 옅은 관계에 불과합니다. 평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재앙도 만드신 것을,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신 것을, 주관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도 그래요. 우리가 평강하려고만 하고 나쁜 것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해서 어떻게 사람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관계들은, 진짜 영원한 관계들은 그렇게 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만나고 사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가족을 이루겠다고 시험쳐서 가족 구성원을 뽑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자식들이 마음에 애틋하고 진짜 사랑스러워 집니까? 자식의 어려움을 같이 눈물 흘리고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도 하고 도와도 줬는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마음 썩으며 기도할 때 애틋해집니다. 저는 참 자식 복이 있습니다.
좋은 아들, 좋은 딸, 정말 우리가 한 것보다 좋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참 이기적인 아빠라서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데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방황해서 애들한테 잘 못해줬고 제 일의 열중 하나라고 애들한테 무관심했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헌신적인 사랑 이런 건 엄마들이나 하는 건가 보다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뭐 그렇게 속 썩이는 일 없는 것 같은 애들도 어려운 일이 있더구만요. 잘못도 하더구만요. 어쩔 수 없더구만요. 정말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런 말도 하고 짓도 하더구만요.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마음 썩이고 그래도 돕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조금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뭔지 부모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음부에까지 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강을 얻으려고만 귀인을 만나려고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우리의 훈련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유일하신 주권자로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해요.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 귀인만 감사하는 것, 평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해요. 그럴 때 절대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압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을 움직여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 작은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레스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레스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고레스보다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이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레스에게 흑암 속에 있는 보화와 숨겨진 보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왜 흑암 속에 있고 숨겨졌다고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고레스는 그 영화만, 그 힘만, 그 권력과 명예만을 보고 누리고 쫓아가다가 망했지만 그 감추어진 보화, 숨겨진 비밀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에요.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선물도 보내줬습니까? 좋습니다. 참 고맙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나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평안하거나 환난 중에 있거나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평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기뻐할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그 비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만세전부터 감추어져서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나타내시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비밀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 비밀에 붙잡혀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걸고 모든 나라들로 땅끝까지 뛰어다닌다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길흉화복 가운데, 평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높고 낮은 가운데, 기적이 막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가운데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은 그 일을 이루셔서 작정하신 대로 틀림없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는 증인 삼으시려고 오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다른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독생자의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같이 다니시며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시며 어떤 일에도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밖에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른 것 많이 구했지만, 다른 것 많이 원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모든 갈급함은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었고 그 모든 탄식은 의의 굶주림이었고 그 모든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심령의 갈급함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